1975년에 독일에서 탄생한 보니 엠이라는 보컬 그룹이 있습니다. 팝송을 굉장히 잘 부르는 유명한 그룹이에요. 제가 뭐 특별히 이 그룹을 좋아하고 그러진 않은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1978년에 이제 독일에서 결성했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영어로 노래를 부르는데 바벨론의 강가에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빠빠빠빠빠빠빠 이런 멜로디로 나가요. 그 노래가 이렇게 들을 때는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흥이 나는 노래고 굉장히 그 인기가 좋았던 노래예요. 지금도 인기가 좋죠. 근데 이 노래가 사실은 그렇게 즐거운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 이분들이 지은 노래가 아니고 사실은 성경의 시편 137편을 가지고 와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사의 첫 부분이 이렇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서 강가에 앉아있는데 울었어요. 왜 울었냐 하면 시온, 자기가 살던 고향 이스라엘이 그리웠기 때문에 울었다는 건데 그 울었던 이유가 그냥 고향 생각, 향수병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노래를 많이 한다면서 그거 한번 불러봐 우리 앞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 시편에 보면 본인들이 타게 되는 이런 수금 같은 거를 나무에 다 걸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연주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연주를 하고 저 내 고향을 잊어버리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손이 다 말라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연주를 못하게 혀가 천장에 붙어버리면 노래를 못하게 그게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물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는 게 맞죠. 충성스럽고 참 기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그들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평소에 잘하지. 평소에 잘 안 하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그런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모욕을 당하는 거고 거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웃는 거죠. 근데 그 비웃음은 사실 자기들로부터 시작했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망하게 되므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죠. 근데 그거를 괜히 그냥 본인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도 참 측은하긴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들이 그 괴로운 시간들을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시편을 쓴 거예요. 137편을.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이렇게 짜내오기 시작해요. 제대로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오늘 그 나누게 되는 본문에는 사실은 바벨론 상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요. 다니엘서 속에 그런 내용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니엘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나오고 그의 새 친구 같은 위대한 사람들만 나오니까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7편이 그걸 굉장히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비록 바벨론의 강가라는 곳은 음식이 많고 풍성한 곳이에요.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다른 말로 조금 바꿔 과장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풍성한 나라에 온 거죠. 훨씬 발달되어 있고 힘도 센 나라. 거기에 그들이 와 있지만 그래서 몸으로는 많은 걸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배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힘들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황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많은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조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주인공처럼 보여요.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본문 내용은요. 4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4장 1절부터 37절까지 전체가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조서를 내려요. 조서. 나라에다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는 조서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하나님 말씀이 다른 말씀들이 이렇게 앞뒤에 이렇게 메꾸고 있는 모양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조서가 성경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데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본인의 아버지가 새로 건설을 해서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든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성경 속에만 있는 왕이 아니고요. 실제 세계 역사 속에서 유명한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정도로 능력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아, 나는 힘이 없지만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뭐 우리 아버지가 잘해서 그랬어요. 아니면 뭐 내가 믿고 있는 말뚝이라는 신이 잘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자기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항상 칭찬했어요. 우리가 보면요. 거기 29절에 보면 그 12달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궁 지붕을 이렇게 거느리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았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혼자한테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막 즐거워하고 있는 모양. 그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었고 나라를 볼 때 그 역사 속에 굉장히 위대한 왕은 틀림없지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교만한 왕이었어요. 교만이 어디를 찌르냐면 하늘을 찌르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꿈을 주신 것 같아요. 이 꿈은요. 이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한 큰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나무의 땅에 잘 심겨질 뿐만 아니라 잘 자라나가지고 올라갔는데 어디에 닿고 있냐면 하늘 끝에 닿아요. 이렇게 나무가. 그런 나무는 없죠, 세상에. 근데 꿈에 나타난 나무인데 얼마나 큰 나무인지가 이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고 앞부분에 보면, 사장의 이제 저 앞부분에 보면 그 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크냐 하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열매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아요.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도 그 나무에 깃들어 살아요. 그리고 그 가지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이 세상의 새들이 깃들어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유일한 아니면 최강대국의 나라를 말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꾼 이 왕이 꿈을 이번에는 기억은 했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이 와서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꿈을 해석하기를 왕이시여 이 나무는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지금 왕이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오늘 본문에서 3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정말 당신은 위대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 큰 나라에 모든 나라들이 다 좀 안 좋은 말로 빌붙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왔는데 나무를 다 잘라버려요. 몽땅 자르고 밑에 밑둥만 남겨놓죠. 그루터기만 남겨놓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 찬스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걸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했더니 다니엘이 말을 합니다. 이건 왕인데 왕이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일곱 때를 지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7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7년 동안 왕이 왕위에서 벗어나서 살 것인데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들판에 나가가지고 들 짐승처럼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슬을 맞으면서 그리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런 몸 자체가 막 새처럼 있잖아요. 이런 데가 그 손톱이 새처럼 이렇게 막 새 발톱처럼 나오게 될 것이다. 7년 동안 깎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런 모양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게 꿈이 그런 의미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시오. 당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막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주고 그걸 하면 돼요. 그런 의미가 그 꿈에 있었어요. 근데 왕이 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의 시작점에 보면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꿈을 해몽한 다음부터 12달, 1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많은 기회가 있었겠죠. 뭔가 모르지만. 근데 한 번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은 계속 교만한 상태로 지붕에 올라가 거닐다가 자기가 혼자 자화자찬한 거예요. 야, 역시 난 대단해라고 하면서 자기 위엄과 영광을 스스로 막 이렇게 칭송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31절에 보세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런 말이 이런 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을 하고 있어 혼자 막 좋아서 이야 정말 대단해라고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온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너 끝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거 말하는 동안에 그리고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대, 7년을 지나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저 위에 계시는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에게 뜻하신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냥 아무런 그 어떤 예외 없이 이 말씀대로 거기 보세요.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시간이죠. 내가 막 말하고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이 딱 자기 귀에 들리고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이성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신이.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짐승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쫓겨났어요.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 역할도 모르고 자기 부하들도 다스리지 못하고 이런 사람으로 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굉장히 멋있던 왕이었는데 하루 이틀이죠. 나중에 지나면 쫓겨나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늘에 이슬에 젖고 독수리 털처럼 새 발톱처럼 되었더라. 근데 34절에 보면 기간이 찼어요. 7년이 지난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 보십시오. 첫 부분에 기간이 찼다. 시간이 찼는데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느부갓네살이 7년이 지나면서 깨달아가지고 역시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 지금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흐름을 볼 때 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아주 고생을 하고 나니까 깨달아가지고 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이 과정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느부갓네살이 눈을 들어 봤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아서 결국은 그렇게 본 과정을 통해 총명이 돌아온 거예요. 이성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고 나중에 자기 왕자가 왕위가 회복됐다는 내용이 그 뒤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위대했던 왕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비춰볼 때는 교만하기 짝이 없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을 거역하지 못했어요. 다니엘이라고 가장 가까이 있는 모든 매지션들의 거기에 그 지혜로운 자들의 가장 우두머리였던 다니엘의 조언조차도 듣지 아니하고 1년 동안 버텼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굉장한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며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근데 그가 12개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때리심을 받아서 그 앞에서 완전히 굴복당하고 짐승처럼 쫓겨나가게 된 거예요. 성경에 이런 짐승처럼 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밖에.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 위대한 왕이 그렇게 내려가게 된다는 건. 그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에 12장에 보면요.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때 헤롯 왕 말고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그가 자기가 굉장히 교만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잘난 체를 하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높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이 나라를 이루었다고 막 이렇게 굉장히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바로 치셔가지고 벌레가 먹어서 죽었어요. 벌레가 먹어서. 그게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사람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제거해 버리셨는데 여기 느부갓네살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7년이라는. 그러니까 7년 후에 그가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로 다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가 무엇을 느낄까요? 아 하나님 정말 무섭다. 그냥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성을 잃어버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잃어버렸죠. 그리고 자기가 찾으려고 했겠습니까? 무슨 이성이 있어서 찾아요, 자기가. 이성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성으로 돌아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다 인도하신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공적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저 37절에 가시면 주제가 되는 말씀이 나오죠.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조금 더 살을 단다면 그래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의 진리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 높이시고 하나님 저는 능력 있습니다 하면 낮추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느부갈네살 왕에게 먼저 보이셨고요. 시간이 지나서 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교만하면 낮추신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본문에서 교만한 한 사람의 모양, 한 교만한 생각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이 교만한 사람하고 달라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의 압제를 받았어요. 압제. 그러니까 통치를 할 때 보면 이렇게 그 나라가요. 이렇게 세워지고 부강해지는 가운데는 백성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데는 로봇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종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들이 백성이 하기 때문에 왕은 위대해지지만 나라는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처음 세워질 때 보면. 지금 이 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라 백성들이건 포로건 할 것 없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가지 훌륭한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중에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공중, 떠있는 정원 그런 표현인데 이 공중정원은요 얼마나 대단한 건축물이냐면 이집트에 가면 피라밋이 이렇게 있잖아요. 큰 피라밋. 그거보다 높이는 낮는데 한 30층, 한 100m 정도 돼요 높이가. 근데 그 이거는 층층마다 나무가 심겨져 있고요. 나무가 다 심겨져 있고 거기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 건축물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 터가 어디에 있냐면 이라크에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 정도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왕. 건축물뿐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하고 이런 왕의 자리에 그가 서 있었어요. 그런 걸 그냥 짓겠습니까? 사람들을 통해 짓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그 압제 속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압제를 당하고 힘들고 우리가 죄 때문에 여기 와서 자기 가슴을 치고 있겠지만 그들이 그런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뒀냐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하셨는지. 다니엘서를 보면 처음 시작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택함을 받아가지고 왕의 학교에서 자라날 때 보면 물하고 채소만 먹었는데 그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강건해졌어요. 똑똑하고. 거기에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말고 또 한번 해석을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이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다니엘서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일반 민중들은, 민생들은 어땠는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편 137편의 말씀처럼 그들은 굉장히 공고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풍부했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70년이니까 참고 기다려라 하고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걸 누가 해석할 겁니까? 누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의 역사 속에 이 역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가짜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 놀라운 역사, 느부갓네살의 역사에서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뺀 거예요. 7년을. 7년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역사는 실제로 일어났고 성경 속에 담겨 있고 이것까지 다 해가지고 70년을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좀 힘을 모아갖고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거기에 같이 힘을 보태주셔갖고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심이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날마다 주눅이 들어 살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그들은 그런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야, 지금 저 왕은 7년 동안 어디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다 쉬쉬했겠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역사들을 그들이 알아나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우리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성실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며 가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교만한 왕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주눅이들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할 때가 있어요. 사람 앞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를 자꾸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아 내가 더 겸손해야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루어온 삶들에 대해서 아 그걸 막 이렇게 인조이하면서 있잖아요. 아 내가 이만큼 이루었구나 이렇게 평가하다가 보면 자칫 잘못 우리가 이룬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교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진행하면서 떠올려 봐야 되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의 이방인의 왕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아주 어려운 모습은 자꾸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반대죠. 근데 겸손이 아니고 주눅이 드는 거예요.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꾸 이게 폭이 좁아지고 약해져요. 그리고 자꾸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약해. 아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나는 또 나이도 많고 또 나는 환경이 이렇고 여러 가지 그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조건들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꾸 겸손한 게 아니라 그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라이프 자체가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진행하면서 떠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핵심은 저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고 주눅이 들었다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라 묵묵하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그 뜻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답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였건 주눅이 들었건 이 어떤 사이에 있건 관계없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들. 우리가 그것을 조정해 나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진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눅든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게 된 것처럼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그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면 우리에겐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 너무 잘해서 교만하건 아니면 너무 못해서 주눅이 들어있건 관계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관점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일 겁니다. 우리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한 소망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있잖아요. 이런 생각에 대한 비교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55장에 보면 아주 분명한 비교가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도대체 뭡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공교롭게도 예레미야가 썼지만 누구를 위해 쓴 말씀이냐 하면 바벨론에 잡혀있는 포로들에게 쓴 말이에요. 바벨론에는요 지금 예레미야가 함께 있지 않았고 에스겔이 함께 있었어요. 다른 선지자가 그들과 함께 거기서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땅에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참 이 과정이 참 신기하죠. 29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너희 그 땅에 산다고 해도 주눅 들지 말고 거기다가 기초를 파고 집을 짓고 살아라. 거기에 정착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용기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에 있고 이제 10절 다음이 여기 있는데 그것은 내 생각은 이거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비록 어떤 경우에 교만하여 매를 맞는 경우라 할지라도 회복하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주눅이 들어 있다라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분명해요. 거기에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매를 통해서 아까 헤롯처럼 그냥 묻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때리고 어떤 가이드를 해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다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주눅이 들어 살아간다고 해도 그 자를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거나 좌절하거나 그 중간에서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느 부분에 우리가 매달려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중간에서 잘 우리 밸런스를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너무 힘들다라고 주눅이 들고 힘들고 좌절합니까? 때로는 하나님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교만 속에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그 두 사이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본다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에서 증명됐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됐고 우리는 그 증명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저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들은 구약 속에 묻혀져 버린 생각이 아닙니다.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 속 그 역사와 함께 없어져 버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흘러오고 흘러와서 오늘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균형 잡아줄 말씀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그 앞에 우리는 더 보다 겸손하게 그러나 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힘있게 세워지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운 자리에 더 힘있는 역사들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교만이나 좌절의 상황 앞에 우리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주님 앞에 겸손하고 그러나 주님을 신뢰해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제약하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고 우리를 힘있게 세우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생각을 붙잡고 그 자리에 힘있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지며 영광을 높여드리며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삶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